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저희들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저희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높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높이려고 한다면은 그건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만 모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도 가치가 있지만은 또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것을 갖다가 또 믿음에 끌어들이는 이러한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만 강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그런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단지 믿기에 불과하다. 이런 그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믿기고 그 예수를 던져가지고 자꾸 다른 것들을 낚아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자꾸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걸로 뭐 기쁘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어쨌든 교회니까 예수님은 말을 해야 되고 그래 예수님을 딱 던져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낚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라 하면 될 건데 예수님을 믿으라 해놓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십일조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제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더란 말이죠. 제가 이런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러한 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냐면은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관심을 갖다가 예수님 쪽에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뭘 하는 거에다가 관심을 두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저로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가 십일조다 이렇게 해버렸을 때에 과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의 표가 되는 그러한 십일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내가 십일조를 하는 그런 행위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그것만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무엇을 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냐 그 말이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만 달랑 들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를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11조 구제 금식 그런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짊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예수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그 표적은 우리 어떤 행위도 그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자 청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달랑 나서가지고 주여 우린 다 버렸습니다. 아내도 버리고 재산 다 버려가지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참 그 대단한 믿음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베드로의 실수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내 아내 버렸습니다, 내가 내 재산 버렸습니다, 금을 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아내를 내 아내, 재산을 내 재산으로 생각했다 그 말 아닙니까? 내 것이 있고 내 것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베드로였다면은 애당초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입니까? 나와야 한다 그 말이죠. 내 것이 없는 이상 버려야 될 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실수였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나에게는 버려야 될 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행위를 버리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해도 이 행위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뭔가를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니 아이고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구나, 뭘 버릴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버려야 되나 이것도 버려야 되나 자꾸 버릴게 생각나더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애당초부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입니다. 뭔가 하나하나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시라는 그래간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제발 높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의 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금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공격을 하더란 말이죠. 자기가 십일조를 하는 행위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십일조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십일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를 들고 나오지 말아라, 전도는 주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우리 행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이런 말을 제가 수없이 했지만은 가치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제가? 제 입에서 이건 가치 없는 거니까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가령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우린 다만 주님이 전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전도하지 마란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단지 주님이 전도를 하시는 도구로 쓰이고 있을 뿐이지 전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비록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걸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이유로 내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건 오직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지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전도가 아니니까 그런 전도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런 전도는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숫자 채우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도를 전하는 도구로서 쓰여지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런 얘기죠. 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 달렸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를 마세요. 그러나 오직 이것 하나만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높일 뿐이다. 이것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살아있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을 하게 된다면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 정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 않을라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건 자기 고집이고 자기 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하는 말씀을 거들면 안 돼요. 자꾸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가 설명을 잘 듣고 밖에 나가서 제 말을 하도 해야지 자꾸 중간 똥밥만 가지고서 아 저 목사 저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밖에나 해버리면은 결국 그건 제가 뭔가 잘못 가르쳤다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저 목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제가 인간의 행위를 다 묵살하고 가치 없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 때는 그 어떤 것도 의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단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마라 말은 아니십니다. 헌금하지 마라 말 제가 안 했어요. 헌금을 해서 먹고 사는데 헌금 안 하면 제가 굶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러한 제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높이자. 다른 것에는 관심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말은 아니고 성경 전체 중심입니다. 성경 전체 중심이죠. 다른 잘잘한 부스러기들 귀한 것도 아닌 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 하나 또 들어봅시다.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냄새가 꼬리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징어인데 예, 제가 속초 가가지고 한 개 사왔어요. 한 개가 아니고 한쪽 사왔는데 이 맛있더라고요. 자, 오징어면은 오징어를 구워서 먹으면 관심이 몸통입니다. 몸통. 오징어의 중점이 몸통이지 이 다리에 빨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징어 구워가지고 빨판 떼우는 사람이 있어요. 몸통 구운 몸통 찢어 먹지. 그래 성경은 이 오징어에서 너희들 제발 관심을 이 다리에 빨판, 자기는 빨판 여러 개 이거 두지 말고 이 몸통에 관심 두라 그 말이에요. 몸통.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제발 오징어를 먹거들라 몸통을 먹지 빨판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빨판은 다리 먹으면 다리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관심을 여기 빨판에 두지 말라는 것이지 빨판을 떼어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제 말입니다. 근데 아, 내 말을 듣고는 아 지금 좀 빨판을 떼어내라 하고 있구나 하고 빨판을 떼어내고 있으면은 그게 결국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판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단지 관심을 몸통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빨판 같은 거 구제를 한다 십일조 한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빨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몸통에 관심을 두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퍼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위란 말이죠. 몸통에 의해서 살아나 있는 그러한 그 행위들 이럴 때 그 몸통을 향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한다 그 말입니다. 빨판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겠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하노?
네.
내려서 봐. 이렇게 딱 해야 되네. 연신한다. 이거 청년부 나중에 오후에 공부할 때 찢어 먹어요. 집에 좀 방에 꺼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자꾸 그런 그 빨판 같은 여기에 관심을 돋구려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해석이 잘못되버립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몸통에만 관심을 때 그 성경은 제대로 된 성경이 나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 통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몸통 십자가예요. 예, 오직 모든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설교가 되어라.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몸통을 딱 빼버리고 빨판만 관심 두고 빨판 그걸 딱 내비시 그건 좀 가짜입니다. 그건 몸땅 잘못된 설교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 의도하는 바를 갖다가 벗어나버린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중점을 두고 성경을 봐도 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도 드려야 됩니다. 진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제가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하면서도 항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믿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은 믿기 위해서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는 그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으라 한다 해가지고 순순히 하나님 믿을 인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으라고 소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소리를 쳐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부터 믿음이 없는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건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 시작할 때 앞에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바로 십계명의 전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에는 전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는 그 전문에 관심을 두고 십계명을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벗어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로 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과연 세상을 벗어난 그런 인간 되었는가 전도 말하는 것이지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과연 애굽에서 벗어난 그런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려고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십계명이 완성이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과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과연 이 땅에 벗어난 그런 인간 되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걸 인식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몇 가지 어떤 행동했다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믿어보려고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는 건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천이라는 것,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실천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실천을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게 뇌물 고통 가득 차있는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뭐냐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건 오직 주님만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지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성도라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구제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가지고 구제하도록 그렇게 만들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오시다는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실천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자기 포기 되어지는 것. 물론 자기 포기까지도 내 스스로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몽땅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천이 돼야 돼요. 엉뚱한 실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뭔가 실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이 안에서 내가 오늘 실천할 부분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도대체 어떤 실천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으로 볼 때에만 결국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실천 부분이 뭔가 바꾸려면 도대체 뭘 실천하랍니까? 뭘? 지금 아내를 내보내려합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결혼한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부부가 아니고 상당히 특이한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부부죠. 남녀가 결혼했다고 하는 건 꼭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가정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아가면은 그게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을 교회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정신을 아는 그런 신자로 모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 집으로 떠납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아는 자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한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십자가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이 모인 가정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아는 가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로 모여서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 그게 보여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마찬가지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가정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예를 쓰고 있잖아요. 신자가 교회로 모이면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결국에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런 환상에 빠져버립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해라 하고 선을 행해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이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좀 멋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랑하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저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갖다가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나에게 돌아올까요?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 부부사이 좋아질 이런 말을 하는데 개코 꿈도 꾸지 말하겠습니다. 그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난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아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관심이 엉뚱한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설교를 들어도 아 저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한 꿈을 꾸고 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간 시대는 그냥 뭐 편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는 그런 시대예요. 도끼가 놓여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고 이미 심판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찌 보면 급박한 긴장감이 가득 돌아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죽으면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이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을 앞둔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것이라면은 심판을 통과하는 가정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관심들이 행복한 가정되고 멋있는 교회든 여기만 모든 관점을 두더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 그 머릿속에 심판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서운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무서움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시대에 내가 행복하고 멋있는 그런 가정을 이끌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득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혹 TV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가정에 대한 그런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몽땅 방법론을 갖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이의를 해라, 양보를 내라, 대화를 내라, 참아라. 뭐 여자는 남편 올 때 부시하지 말고 파마하고 머리 이쁘게 해가지고 맞이해라. 그리고 집사람 파마했거든요. 몽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인위적으로 행복을 꿈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TV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의 강의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것인데, 행복이요, 그건 몇 가지 실천한다고 행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 맞이해봐요. 그거 며칠 못 가서 시큰둥해집니다. 평생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것도 팽개치고 다른 마음 꾸집어 내야 되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이렇게 잘 될 거야, 행복이 될까, 여기에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말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과 똑같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애쓰지를 마세요. 오늘 뭐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드는 것 같은데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도 역시 가정이 행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힘과 노력 가지고 행복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억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억지로 참아야 되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억지로 양보해야 돼요. 그럼 그 순간은 웃음이 있고 양보가 있고 뭔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점 쌓여갈 때 속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려요. 행복,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정을 주신 것은 너희들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 잘 살아라 이런 의미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했구나는 것, 이걸 배우라고 가정을 준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그래서 신자는 가정을 생각할 때에 행복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자, 본문에 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상황 이기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분명히 포로가 생깁니다. 근데 그 포로 가운데에 이제 그 예쁜 어떤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포로는 몽땅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여자 포로 보니까 아주 얼굴이 예쁜 그런 포로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 그 포로를 주인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와 노예, 여자 노예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은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 예쁘기 때문에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같이 살고 욕심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사랑이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결혼할 때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랑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사람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같이 결혼했지만 그 순간 남이 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됩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겠다. 남인다 하지 않습니까? 님과 남은 그렇게 가까운 또 이상한 말이다.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 믿지 마세요. 사랑 믿지 마시고 사랑 때문에 결혼했으니까 평생 행복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포로는 노예로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포로를 아내로 삼고 싶으면은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경우 그냥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은 자 12절 13절 나오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부모를 위해서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그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반지 노예에 지나지 않은 여자를 지금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마 네 나랑 같이 살아 이러면 끝나요. 끝나는데 그럴 경우 왜 이런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란 너희들은 하나님 내 구원을 갖다 배우라 이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하나하나에다가 구원의 의미를 두고 의지를 가는지 간에 하나님 구원을 연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를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로를 안으로 맞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조차도 번거롭게 이런 의식을 정하고 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가 주인과 결혼하면은 그 포로는 포로입니까? 아니면은 주인과 동등한 됩니까? 예? 주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건 노예가 아니잖아요. 주인과 동등한 신분의 안방마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노예예요. 어엿한 주인의 그 안방을 차지하고 마님 소리 듣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신분이 뒤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낮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에서 주인과 같은 동등한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요, 포로로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무진장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주인과 변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라고 합니다. 머리를 밀라고 하는 것이나 손톱을 베라고 하는 건 결례 의식, 결례.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나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길 의식. 그게 머리 밀고 손톱 베는 것입니다. 포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더러운 자로 취급받습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주인의 사랑받아서 주인의 아내, 깨끗한 신분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리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위해서 일개월간 애곡하라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부모, 예전의 부모,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 있을 때의 부모와는 완전한 결별의식입니다. 이제 완전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를 안으로 맞이할 때의 규례고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규례와 절차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는 것입니까? 물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에 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절차를 지내면서도 배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조금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절차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된 여자를 안으로 맞이할 때에 이런 규례와 절차를 지내며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로를 안으로 맞이할 때에 이방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의미로 결례를 행하고 포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부모를 애국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도 애굽의 포로이고 노예된 그런 자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포로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내 백성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포로에 된 여자에게 머리를 밀고 손톱 베고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포로에 된 여자를 맞이하는 결혼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록 여자를 안으로 맞이하는 결혼 의식이지만 한쪽은 정복자, 한쪽은 노예, 그런 위치에 결혼한 것이 아니고 둘 다 똑같은 포로였는데 사랑 때문에 포로의 신분을 벗어버렸다는 것, 이걸 아는 자로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나는 노예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가운데 결혼하고 주인은 주인대로 나도 포로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해방했다, 이걸 아는 자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둘 다 동등한 위치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결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남녀가 결혼했을 때에 초반부터 발생한 싸움이 뭡니까? 서로 주도권 잡기 싸움입니다. 남자는 남자도 초반부터 안 잡히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를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자들 그래요. 한 분의 평생토록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잡혀주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또 주위에 그걸 부추긴단 말이죠. 되게 그 시부모들이 보면은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쥐어 사는 거 보면은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아들 보고 휘어 잡아라 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은 뭐 잡혀줄게, 내가 네 포로 될게, 사랑의 포로 말은 좋다, 또 포로 될게, 이걸 통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구원 받았던가 이것을 배워가라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배워가 또 하나의 통로라는 것, 이걸 알고 항상 모든 일을 속에서 구원을 배우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 이게 가정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받아주고 안으로 또 나한테 삼아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저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에요. 뭐 노처에 당신 내가 구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백성되었다는 것. 이걸 깨달아라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게 내가 행복인 비결이구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워갈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둘 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십자가 흔적,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으로 용서받은 그런 구원의 흔적을 드러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드러나는 가정은 뭐가 없냐면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이게 없어요. 설사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만 둘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런 자로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결혼 자체의 의미를 두게 되면은 결혼에서 발견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예쁘다 그래놓고 아내로 삼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은 예쁜 거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예쁜 여자를 해도 결혼해가지고 내게 돼버리면은 다른 여자가 더 예쁘기 마련입니다. 틀림없어요. 제가 남자니까 압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 여러분 못 들어봤습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더라고요. 그냥 TV에 호기정보 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 심하는데 전부 진짜 남의 내 것보다는 남의 것도 크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보다도 남의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거.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쁘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감정이라면은 문제 간단하죠.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예쁜 연예인과 결혼한 사람들 도대체 왜 이혼합니까? 예쁜데. 예쁘다고 하는 이것이 결혼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이것 보고 결혼할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봐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는 예뻐서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보낸다 말이죠. 내보낼 때에는 절대 돈 받고 다시 노예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그 모습 그대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너도 종되었던 그런 자유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출되었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15절부터 오면은 또 다른 경우가 나오죠. 이번에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데리고 살 때에는 그 한 사람이 두 여자를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한쪽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미워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납니다. 당시 그때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3분의 2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도 미운 법이거든요. 근데 그 미운 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은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비록 내가 미워하는 그런 여자의 아들이지만은 그를 진짜 장자로 인정해가지고 그에게 두 몫의 재산을 상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역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스라엘 선민되게 했다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무슨 사랑받을 존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미움받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를 않아서 그 사랑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움이라고 한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 이걸 가지고 결혼 생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의 잘못과 인간되지 못한 모습을 서로서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주고 죽었구나 하는 것, 이것을 평생토록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부부싸움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싸우노, 내가 이런 못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 그 말입니다. 싸움은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일부러 할 필요 없지만은 싸움은 하면 할수록 내가 이래간 못난 인간이었구나, 결국은 내가 못 참아가지고 내가 못된 그런 성질 때문에 싸움이 나거든요. 그런 걸 속에서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구나는 거. 그런 내가 왜 사노?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 살리고 있다. 이걸 깨달아 가라는 거. 이것이 바로 결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아무런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기대를 걸면은 실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다 제 말 이해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고 욕심으로 내가 똘똘 뭉치는 그런 인간인가 하는 것, 이걸 깨달아가는 기회입니다. 그걸 서로 배우자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상대방 보고 우리 서로 못된 인간 깨달아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저 사람 미쳤나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 좋습니다 이러고 서로 만나면 그거 뭐 천생연분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명심할 것은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부족을 깨닫고 나의 못됨을 깨닫고 내 인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